안녕하십니까. 월가제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벨리 라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황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란 전쟁 이제 9일차죠? 9일차에 들어갔고, 지금 오일이 상당히 폭등을 많이 했습니다.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어쨌든 주가도 큰 폭의 변동성 보이고 있고, 지금 미국 쪽은 어쨌든 전쟁이 계속 단기 종전될 것이다. 수준의 정상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타냐후, 저는 이스라엘 쪽은 그래도 이게 좀 장기화되는 게 그걸 원하고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을 순 없다. 관련해서 뭐 미국 쪽은 에너지 부장관 크리스 라이트가 어쨌든 유가가 공포 프리미엄에 휘둘리고 있다 얘기하는데, 카타르 에너지 장관은 전쟁 계속되면은 힘들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공포 프리미엄 주장은 한 절반 정도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 상으로 원유가 부족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물류 병목이 몇달 이상 지속되면은 사실상 뭐 공급 부족이랑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빨리 재개되느냐인데, 요거 관련해서 지금 하르그 섬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란 해안에서 25km 떨어진 아주 작은 섬인데, 이란 전체 원유 수출의 한90% 이상이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르그 섬이 어떻게 보면 이란 체제의 목줄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지금 뭐 하르그 섬을 물리적으로 점령하자 이런 것까지 논의되고 있는데, 또 3월 8일 어젯밤에 또 이스라엘이 테헤란 인근의 연료 저장 시설도 공급을 했고, 그런 상황이라서 만약에 하르그 섬까지 공격이 확대된다 하면은 유가가 좀더 폭등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이란 체제 내부에서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세습 관련한 부분이 또 쟁점이 될 건데요. 요게 이제 1979년 혁명 이래 처음 있는 세습 승계고, 이 혁명의 핵심 이념인 공화주의, 그러니까 반군주제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좀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할수 있습니다. 그럼 왜 모즈타파인가? 일단 표면적 이유는 그 IRGC와의 깊은 유대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제 모즈타파는 그 IRGC 사령관인 아흐마드 바히디, 그 다음에 전 IRGC 정보국장 호세인 타이브, 또 의회 의장 갈리바프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군부의 충성이 좀 보장되는 인물이 필요했던 건데, 실질적 과정 보면 이게 정상적인 선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이란 인터내셔널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지휘관들이 전문가 회의 위원들한테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을 행사하고, 또 반대 의견 가진 위원들한테는 발언 시간을 제한해버리고, 그렇게 토론이 좀 조기 종료된 후에 투표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알리 하메네이 본인이 아들의 승계를 반대했다는 점인데요. 하메네이가 군주정 부활할까봐 우려하면서 생전에 이 문제를 꺼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했던 세습을 아들이 군부가 압력을 행사해서 관철을 시켰는데, 이게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시장이 왜 중요한가? 이거는 이제 모즈타파의 선출이 이란이 협상보다 저항을 선택했다는 어떤 신호, 단기 종전하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나리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모즈타파가 굉장히 강경 성향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 회의의 한 위원이 모즈타파를 선택한 기준이 적한테 미움을 받는 인물이었다고 밝혔다고 하고요. 실제로 트럼프가 이제 하메네이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이란이 그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좀 반발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주장들이 있는데, 언론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쨌든 모즈타바가 부친의 강경 정책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좀 지배적인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다 죽었거든요. 많은 지휘관들이랑 리더급들이 다 죽었는데, 하필 모즈타바가 이번 전쟁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또 후계자로 지명됐다.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살려준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이후에 죽지 않고 계속 공식 후계자 활동을 하면서 공공장소에 모즈타바가 출연하게 되면은 그 사실 자체가 이란이랑 미국이랑 이스라엘 간의 모종의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시그널일 수가 있다. 왜냐면 평소에 모즈타바는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강경파라는 이미지 자체도 언론에 비춰지길 원하는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후계자로 지명된 모스타바가 돌연 사살되진 않는지, 또 그런 발언과 액션 이후에 유가가 하방으로 안정되는지를 좀 지켜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 전반적으로 한국장에서는 뭐 한국은행 국채 매입 소식이랑 대통령실의 추경 검토, 그다음 국세청의 고배당 분리과세 지침 나오면서 반등을 좀 이끌었는데, 저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S&P는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6,700 정도의 지지 받든지 좀 내려가면 한 6,400, 6,500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 지금은 원자재 많이 들고 있고 S&P 좀 들고 있는데 6,400대쯤 오면은 더 매수할 것 같다. 작년 4월부터 이만큼 올랐던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정도 내린 거는 사실 별것도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가 쪽으로 저희 뭐 경제 자체가 타격을 많이 입는 경제다 보니까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코스피는 이런 모습에서는 뭔가 어디가 반등 지점이다 이렇게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난주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는 저는 보통 이런 자산군들이 뭐 움직이는 등락은 다르겠지만 그 반등하는 어떤 시점은 거의 타이밍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S&P 500 쪽에서 언제 반등하는지를 보고 이런 반등 시점을 좀 가늠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S&P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리스키해 보이긴 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되더라도 좀 더 우리나라가 타격이 크겠죠. 근데 이번 사태에서 저는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교훈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원자재 쪽 익스포저가 필요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계속 가격이 하락하는 어떤 쇼크보다는 가격 상승의 쇼크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제일 해치를 잘해주는 게 원자재라고 생각을 하고, 원자재 익스포저는 언제든지 조금은 가져가야 된다. 그런 시장 체제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주식 가격의 분포를 확률 분포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마이너스 쪽으로 쇼크 패테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공포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락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상승은 야금야금 오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은 뭐 야금야금 시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막 엄청 막 폭락한 쪽으로 확률 분포가 두껍기보다는 폭등의 쇼크, 이제 주식이랑 정반대죠. 폭등의 쇼크가 있는 그런 자산군이라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되고 이런 지정학도 어지러지고 하는 시대에는 그래도 원자재가 굉장히 좋은 헤지가 되어주지 않나 싶고요. 그 외에 뭐 고용 지표가 최근에 크게 감소했죠. 이것도 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2월 고용 지표는 이제 겨울 한파, 그다음 의료계 파업 등으로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석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케빈 워시 지명 이후에 어쨌든 계속 부진한 부분에 있어서 연준 통화정책 측면의 불확실성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최근에 뭐 시황 관련해서 그렇게까지 막 자주 안 다루는 이유가 10월 이후에 뭐 그냥 계속 지지부진하게 뭐 이런 상태니까 딱히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냥 어느 정도 원자재랑 S&P 담아두고 좀 내리면은 담아야겠다. 뭐 그 정도로 저는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번 뭐 조정이 얼마나 깊을지는 사실 이란 전쟁 향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정치 사이클이 여전히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월 달에 선거가 있으니까 상반기에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한다든지 대통령실에서 추경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올 거고, 미국도 어쨌든 트럼프가 이 전쟁이 너무 장기화되고 하면은 중간선거 확실히 패배하기 때문에 그 주가 부양의 노력을 올해 계속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공포에 질릴 필요는 있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사모펀드 이야기는 사실 제가 그냥 그 훑어보긴 했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탄광의 카나리아 느낌으로 이제 조짐이 보인다 정도인데, 사모펀드 이슈랑 연기금 문제랑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이렇게 3종 세트가 저는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오래 갈까요? 저는 전쟁이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보지 않는데, 네타냐후가 상상 이상으로 크레이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둘 다 전쟁이 오래 가기를 원하지 않고, 이란도 뭐 원하지 않고, 이스라엘 빼곤 강대국들이 다 원하지 않는 이슈이기 때문에 전쟁이 오래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원자재는 어떤 원자재를 추천하시나요? 네, 저 뭐 특정 원자재가 뭐 공부하신 게 없으면은 이제 ETF 중에서 원자재는 이제 선물로 이제 담게 되면 롤오버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스마트하게 관리해주는 ETF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자재는 ETF 간의 수익률도 조금 편차가 커가지고 특정 원자재 없이 담는다면은 그런 택티컬하게 좀 롤오버 관리하는 ETF들이 한 네다섯 개 있는데 그 ETF 네다섯 개또 분산을 조금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역대 원유 가격 보니까 22년이 고점이던데 이걸 기준으로 원유 가격이 더 오를지 안 오를지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뭐 보통 원자재나 뭐 외환이나 어쨌든 주가처럼 뭐 펀더멘털을 보는 게 조금 덜한 영역에서는 그렇게 전고점이라든지 이런 거 참고 충분히 참고할 의미는 있죠. 근데 딱 그게 맥점이라고 해야 되나? 맥점 정도로 보는 거지 무조건 전고점 왔으니까 뭐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국장 미수금 3월 5일 데이터부로 팍 뛰었습니다. 그럼 투옥 가면은 나옵니다. 요것도 저는 어쨌든 한국 증시 과열되고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는 코스피 조심해야지 되지 않나? 저라면은 다시 코스피 6천 이상 가면은 좀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